히브리서 61번 메시지 쌍난 막대기.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쌍난 막대기의 문제에 왔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쌍난 막대기에 대한 충분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쌍난 막대기에 대한 기록을 단지 하나의 마른 막대기에 밤 사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하나의 흥미로운 성경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거룩한 계시 안에서 작은 요점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막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막이 바깥 마당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성소에는 진설병상과 등대와 분향단을, 지성소에는 증거궤를 가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유일한 것인 증거궤는 하나님의 유일한 증거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법궤의 내용은 세 가지 항목들, 즉 감추인 만나와 쌍난 막대기와 율법의 비석들을 포함합니다. 지난 세 메시지에서 우리는 첫 번째 항목인 감추인 만나를 다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에 대한 어떤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이 만나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늘에 속한 음식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쌍난 막대기의 의미를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체험 가운데 세 가지 상징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많은 체험들을 가졌으며 주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통과한 체험들 가운데의 세 가지 상징들을 그분의 임재 앞에 둘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 상징들은 증거의 비석들과 만나와 쌍난 막대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 주님은 그들에게 율법의 두 돌판을 법궤 안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오멜의 만나는 항아리에 넣어져서 간수되도록 주님 앞에 놓여졌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한 얼마간의 거역했던 체험을 통과했습니다. 민수기 16장은 가장 심각한 거역에 대한 하나의 기록입니다. 그 거역으로부터 쌍난 막대기가 나왔으며 그것은 하나의 상징으로서 법궤 안에 있던 증거판 앞에 두어졌습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이 매 항목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체험으로부터 나왔음을 봅니다. 그것들은 교훈이 아니라 그들의 체험의 결과요 결말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 항목들을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하려 하거나 지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대한다면 우리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오직 우리의 체험 안에서 체험과 함께 체험을 위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계시의 초점. 만일 우리가 쌍난 막대기를 이해하려면 약간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그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도록 한 무리의 사람을 얻어서 하나의 다스림과 왕국을 가짐으로 그 안에서 그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역사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하시지만 이방인들은 돌아보시지 않는 편파적인 사랑을 가지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관념이요 거룩한 계시의 초점이 아닙니다. 거룩한 계시의 초점은 영원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그를 담는 하나의 단체적인 단위로서 하나의 백성을 얻어 그들이 그분과 하나 되고 또한 그분으로 하여금 그들과 하나 되게 함으로써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산 표현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대적을 처리하기 위한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땅 위에 하나의 왕국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부르셨을 때 즉 그들을 선택하고 부르심받은 백성으로 만드시던 때의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건축을 위한 인도 직분의 필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광야에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소한 수백만이었는데 이는 전쟁을 위하여 계수된 남자가 60만 명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건축을 위해서는 어떤 권위가 필요했습니다. 오늘날의 용어를 사용한다면 리더십의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은 이 인도 직분을 세우실 뿐 아니라 또한 건축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있었던 인도 직분은 적어도 두 사람, 즉 다스림과 왕의 직분의 방면을 대표하는 모세와 형상과 제사장 직분의 방면을 대표하는 아론으로 구성된 단체적인 인도 직분이었습니다.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기 위해서는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이 둘 다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신약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 안에서 우리를 제사장들과 왕들로 만드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으며 왕의 직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된 것입니다. 왕의 직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왕의 직분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제사장 직분과 하나님을 대표하기 위한 왕의 직분이 필요합니다. 장차 오는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제사장들과 하나님을 대표하는 왕들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의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표현하고 왕의 직분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가지고서 그분을 대표하는 제사장들과 왕들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으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하나님의 단체적인 백성들의 이 두 방면으로 일관됩니다. 인도 직분의 건축. 왕의 직분을 대표하는 모세와 제사장 직분을 대표하는 아론은 하나님의 인도 직분을 위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언급한 대로 그것들은 세워지고 또한 건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교육을 마친 후 즉시 그를 인도 직분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교육을 마친 후 하나님은 그의 인도 직분을 건축했던 곳인 광야로 그를 인도했습니다. 모세는 유대 가정에서 태어났으므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경을 일으켜 그로 하여금 바로의 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나는 그의 교육이 철학 박사보다 더 높았다고 믿습니다. 그는 매우 좋은 교육을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인도자가 되기 위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에 대하여 배웠고 세상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후 그는 또 다른 40년을 인도자로서 건축되기 위해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성경은 아론의 인도 직분에 관하여 분명한 기록을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원칙에 있어서는 아론 역시 하나님의 건축하시는 손아래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모세가 주님께 말에 능치 못하고 말이 둔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말을 잘할 수 있는 그의 형 아론이 모세의 입을 대신할 것이며 모세는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모세와 아론이 인도자들로서 건축된 후 에라야 그들은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의 반역. 광야를 통과한 이 여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의 시험이었습니다. 주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좋은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땅으로부터 구출되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4장에 기록된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 그들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급기야 민수기 16장에서 거역하는 자들은 모세와 아론을 비난했으며 좋은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스스로 불신했습니다. 거역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느냐. 민수기 17장 10절은 이 거역한 자들을 거역자들로 언급합니다. 거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거역의 아들들을 의미합니다. 이 거역의 아들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너희는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고 약속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원래 우리를 인도하여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음을 모릅니까? 너희는 너희의 약속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거역의 아들들은 심지어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떠한 반역입니까? 이 거역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는 고라였습니다. 고라는 레이 사람으로 자신을 역시 레이 사람인 모세와 아론과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고라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너희 둘은 레이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떠합니까? 나 또한 레위인이 아닙니까? 왜 너희가 꼭 인도해야 하고 나는 그 안에 참여할 수 없단 말입니까? 두 명의 다른 거역자들은 다단과 아비람으로 야곱의 장자 르우벤의 후손입니다. 그들도 자신을 장자권의 지파라고 간주하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너희 레위인들은 세 번째이지만 우리는 첫째인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의 자손입니다. 너희는 우리 다음인데 왜 너희 둘만 인도합니까? 결국 그들은 모두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주님을 회중 위에 스스로 높입니까? 이것이 그 배역자들 안에 있는 강교한 마귀적인 따짐이요 정죄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거역을 보고 있습니까? 성제를 내지 않음. 모세와 아론은 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둘 다 약 100세 정도였습니다. 모세에 의하여 쓰여진 시편 90편에 따르면 인생의 연한이 70입니다. 만일 어떤 이의 건강이 좋다면 80살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 자신의 기록에 따른다면 모세는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을 나이가 지났는데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으며 아론은 심지어 그보다 나이가 더 많았습니다. 그들이 그처럼 나이가 많은 것의 좋은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성질을 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있는 거역은 심각하고 끔찍했지만 그것은 모세로 하여금 성제를 내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역자들이 스스로 함께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다음 메시지에서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거역을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합당한 인도 직분의 확립. 민수기 17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거역의 아들들이 인도 직분을 놓고 너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인도 직분을 확립하기 위해 무언가를 할 것이라고 말하라. 나는 그들에게 누가 참된 인도자들인지를 보여줄 것이며 그들의 입이 닫혀질 것입니다. 민수기 17장 2절에서 주님은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구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막대기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막대기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막대기에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막대기는 죽고 마른 나무입니다. 그 본질은 죽은 나무입니다. 막대기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이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막대기는 지팡이와 다릅니다. 지팡이는 약하거나 절뚝거리거나 서거나 걷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부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막대기는 부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잠언에 따르면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을 징계할 때 막대기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매우 지혜로우시며 인도 직분을 확립하는 최선의 길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너희가 인도 직분에 대하여 다투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너희의 막대기를 증거궤 앞에 가져올 것을 요청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막대기들을 가지고서 다른 이들을 다스릴 수 있으며 모세와 아론이 권위를 남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두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지파들이 막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의 막대기를 내게로 가져와서 그것을 나의 증거궤 안에 하룻밤 동안 두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민수기 17장 5절에서 주님은 내가 택한 자의 막대기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개의 막대기가 증거의 장막 안 주님 앞에 놓여졌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은 다음날 아침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서 보니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막대기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참된 인도 직분 곧 참된 권위가 싹난 생명 안에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 생명은 단지 싹이 나고 꽃이 필 뿐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이들을 때리기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이들을 먹이기 위한 열매를 맺습니다. 막대기는 다스림을 위한 것이지만 이 다스림은 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먹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인도 직분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모든 이방의 왕들은 다스림을 위해 그들의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이방인 지도자들 가운데 있는 어떤 막대기도 먹이기에 유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막대기는 살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막대기가 단지 하나의 죽은 나무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합당한 인도 직분에만 부활한 생명이 있는 쌍난 지팡이와 다른 이들을 양육하기 위한 열매를 맺음이 있습니다. 살구나무는 한 해의 맨 처음, 즉 1월이나 2월에 꽃이 피는 나무입니다. 나무 중에서 첫 번째로 나는 열매는 살구입니다. 이것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싹 나고 꽃피고 열매 맺은 막대기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의 인도 직분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기 위한 살구를 이어는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 자신이어야 합니다. 인도 직분을 위한 야망.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장로가 아니며 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인도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자유롭기를 원하고 편하기 원하며 이런 것들에 의하여 괴로움 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인도자가 되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인도자가 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깊은 속에서 당신은 인도 직분을 즐기고 있습니다. 봉사그룹에 안배되었을 때 당신은 첫째가 되기를 좋아합니다. 당신은 마지막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매들은 여성들로서 우리는 인도 직분에 주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매들이여,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가령 피아노 봉사그룹이 5명으로 구성되었다 합시다. 그 그룹의 각 자매들은 언급된 이름들의 순서에 관심할 것입니다. 다섯 자매들은 그들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것을 들을 때 매우 마음이 상하여 일주일 동안 기도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첫째가 될 수 없다면 나는 최소한 셋째가 되거나 넷째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지가 15년 이상 되었습니다. 왜 내가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까? 장로들은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그렇게도 분별이 없단 말입니까? 이것이 인도 직분을 위한 야망입니다. 나는 이러한 야망을 주께 감사합니다. 그것은 좋은 야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국 대통령이 되기 위한 야망보다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야망을 갖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야망이 없다면 우리는 걸상과 의자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우 야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80세에 가까운 형제는 야망이 없을지 몰라도 젊은 사람은 오늘날의 사도 바울이 되기를 갈망할 것입니다. 나는 모든 젊은 사람들이 이와 같기를 경명합니다. 나는 모든 젊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베드로나 바울이 되기를 갈망한다면 기쁘겠습니다. 창세기 라이프 스터디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을 포함한 야곱이 생명의 체험 안에서 완전한 한 사람의 방면들임을 보았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고라를 모세로부터 분리된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우리는 모세가 가졌던 동일한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40이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왕의 학정으로부터 구출하는 데 있어서 인도하려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 안에는 또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거역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젊은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모세 같은 적극적인 본성과 고라 같은 거역의 본성을 모두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음을 압니다. 더욱이 다단과 아비람의 소극적인 요소가 또한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역의 본성을 심판하시고 적극적인 요소, 즉 부활 생명의 요소를 부활시켰음을 볼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야망이 없을 것입니다. 왜 당신은 교회 생활 안에서 매우 야망적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주를 사랑하지 않고 야망이 없다면 당신은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같을 것이며 목적 없이 방황할 것이며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되려는 야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당신은 야망적이며 어느 날 당신이 인도 직분을 위하여 자격이 갖춰지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은 좋은 야망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부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우리가 우리 안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모든 거역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 야망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매우 잘 이해하는 것은 나 자신이 이러한 병을 앓았기 때문입니다. 영을 거스리는 혼의 거역. 다른 인도자들을 거스르는 거역이 우리 안에 있을 뿐 아니라 많은 때에 우리의 혼은 우리의 영을 거스립니다. 종종 우리의 생각은 영아,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까? 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수 없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이러한 종류의 거역을 가진 적이 없습니까? 많은 때에 나의 혼은 나의 영을 거스려 말합니다. 영이여, 나는 이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보다 총명하며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너는 위트니스리의 한 부분입니다. 나 혼 또한 위트니스리의 일부가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왜 너 영은 그렇게 분수에 지나칩니까? 많은 때에 우리는 기능을 발휘함에 있어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으며 우리 천연적인 사람이 우리의 영을 사용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역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혼을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거역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야망과 거역. 민수기 16장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서로 분리된 존재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들 한 무리의 사람, 즉 모세와 아론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포함한 단체의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모세와 아론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모두가 있습니다. 야망과 거역이 둘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비웃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매우 야망이 있지만 또한 우리는 매우 거역적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 모든 사람이 야망이 있음과 동시에 거역적이라는 것을 체험했으리라 믿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없다면 당신은 이것을 체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갖자마자 당신은 야망과 거역이 둘 다 당신 안에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첫 번째 거역은 혼의 거역으로 생각이 당신의 영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역은 당신을 다스리는 사람이나 당신 앞에 있는 사람들을 거스리는 당신의 거역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이 거역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형제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께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형제에게 복종하겠다고 당신의 입술로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당신 깊은 속에서 당신은 거역적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당신은 너무 분수에 지나칩니다. 당신은 정말 너무합니다. 어떤 면에서 당신은 나보다 자격이 없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의 자격을 확립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 안에 있는 거역입니다. 심판과 확립. 야망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극적인 의미에서 거역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민수기 16장에 있는 거역은 하나님의 심판과 확립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거역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거역적인 요소를 심판하신 후에 주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표로서 거역적인 자들의 놋 향로로 제단을 쌓는 편체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열두 막대기를 그의 증거궤 앞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확립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확립으로부터 쌍남 막대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의 막대기를 증거궤 앞에 두어 거역자들에 대한 표로 간직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 표가 있으니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나온 제단을 쌓는 놋 편철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확립하심을 통하여 나온 증거궤 앞에 쌍난 막대기입니다. 야망과 거역 모두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와 그들 안에는 야망과 거역 모두가 들어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거역적인 요소를 심판하고 불사르셨습니다. 이 심판에 이어서 하나님의 확립이 있었습니다. 이 심판과 확립의 결과로서 두 표가 나왔으니 하나는 바깥 마당의 제단에 있으며 하나는 지성소 안에 법궤에 있습니다. 이 상징들은 우리의 천연적이고 거역적인 본성들이 심판되고 불살라져야 하며 우리의 부활한 야망은 확립되어져야 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함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합당한 인도 직분을 갖습니다. 지성소 안의 법궤 안에서 우리는 참 인도 직분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합니다. 인도 직분의 관하에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천연적인 거역의 요소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져야 하고, 둘째는 지성소 안에서 어떤 것이든지 우리 안으로 거듭나야 하며, 부활 생명에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부요하게 되고 강화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를 열어야 합니다. 여기에 진정한 인도 직분이 있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인도하는 자들과 같이 봉사하는 사람임.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인도자는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장로나 봉사그룹의 인도자가 아닐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원칙적으로 당신은 주님에 대한 봉사 안에서 인도자인 것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은 봉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건축은 봉사자들에 달려 있습니다. 봉사자로서 당신 안에 있는 거역의 요소는 심판되어져야 하며, 당신의 천연적인 사람이 처리된 것에 대한 우주를 향한 하나의 표로서 제단 위에서 불살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으니 그것은 거듭난 요소, 즉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 자신인 생명의 요소입니다. 당신이 지성소 안의 법궤 안으로 들어가서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질 때 이 요소는 당신의 인도 직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를 열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어린 형제 자매들도 봉사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거역적인 본성은 또한 불살라지고 처리되고 심판받아야 하며, 그들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다른 이들을 먹이기 위해 살구를 열어야 합니다. 심지어 가장 어린 형제 자매들 속에도 야망과 거역이 모두 있습니다. 그들은 장로들을 비평하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합당한 야망을 위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거역적인 요소가 있음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것들, 즉 야망과 거역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한 건축은 결코 진행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역은 심판되어야 하며 야망은 확립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요소는 확립되고 강화되고 부요케 되고 높여지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를 열어야 합니다. 심판은 거역에 근거하며 확립은 야망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합당한 야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제단으로부터 쌍남 막대기에 이르는 길을 걸어갈 때 거역은 제거되어야 하며 적극적인 야망은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합당한 인도 직분과 하나님의 백성을 건축하기 위한 합당한 봉사를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축은 지성소 안의 법궤 안에서만 체험되어질 수 있는 쌍남 막대기에 근거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유일한 간증교인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